오늘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하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사자밥이 되라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불에 타지 않고 그슬리지 않고 정말 온전한 몸으로 그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풀무불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결론은 항상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자,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결론으로 되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면 사람이 거기 무슨 트릭이 있나 그래가지고 대답을 쉽게 못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죠?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만약에 다니엘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거로 결론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너무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지만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어느 것을 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어디를 펴든지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그 누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영웅들의 영웅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도 또 교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성경은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훌륭한 믿음 굳건한 믿음도 보아야 되겠지만은 왜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은 외형적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그 양파 껍질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것이고 그릇과 같이 하나의 외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1장에만도 세 번이나 우리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애굽과 일전의 대전투를 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 보면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이 졌어요. 패했어요. 패주했어요. 그래서 애굽과 싸우고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 성인 예루살렘을 에워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 애굽도 이기지 못한 바벨론 군대를 유다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또 유다 왕을 사로잡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를 망하게 하고 누가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느냐 2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망한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 다니엘서 1장 2절은 그거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또 유다 왕도 아니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못 박아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두 번째 말씀. 1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말씀.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으로 포로들 가운데 영특하고 뛰어난 왕족이나 귀족의 어린 소년들 수석에 보면 학자들은 대개 14살 정도, 14살에서 17살 정도의 어린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 그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서 계속 나오죠. 뭐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이런 그 아이들, 외모가 준수하고 이런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그들을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르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왕의 신하를 삼아서 바벨론 왕이 점령한 그러한 식민지들의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120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20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50개 주인데 120개 주라고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온 세계를 다 120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바벨론 왕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러한 바벨론 왕의 그 포로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왕족이었고 또한 귀족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년들을 네 사람을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어다가 3년간 교육과 훈련을 마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종교가 문제입니다. 언어나 문화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종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고 우리가 믿던 그 신을 다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 소년들이지만 그것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오지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잘 받은 것 같아요.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만을 먹게 해달라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인 황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건은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고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다른 나라에서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겠죠. 다른 소년들과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요 노예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사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언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린 소년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림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바벨론 왕을 거역하고 사실 바벨론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는 그러한 언행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같은 대담한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환관장이 그것을 수락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오늘 9절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이 신앙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한관장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감히 우리 대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면 끝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도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모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서서 최종적인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지혜와 총명이 왕이 심사를 해보니까 아마 120도에서 온 잡혀온 소년들이 꽤 많았겠죠.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왕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많은 소년들 가운데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은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의 왕은 전쟁을 나가려고 해도 점을 치고 박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환관장은 비서실장과 같고 이 박수와 술객들은 비서실의 그런 요직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현대 영어로 말하면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두뇌 집단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소년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자문하고 있는 왕을 자문하고 있는 그 거대한 바벨론 왕을 자문하고 있는 그 집단보다도 10배나 더 10배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이면서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어떤 사건에서나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왕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들은 주전 605년에 나라가 망할 때에 유다 왕국의 귀족으로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을 끌려온 그러한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를 바벨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 어린 소년들을 잡아다가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귀족 소년들은 특별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그 음식과 포도는 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의 신 가운데서 최고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 마르둑 신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이었어요.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을 수단으로 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간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지 환관장이 그 소년들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의 신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환관장이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의 신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런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의 신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인데 바벨론의 신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인데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바뀌기 전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뀐 이름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음식도 자기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아예 자기들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너희 나라에서 어떤 신을 섬겼든지 그거는 다 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오직 너희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의 신을 그렇게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며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 노예로서는 두 번 다시 바랄 수 없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여 좋은 찬스였습니다.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데 LA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성공 위에 더 성공을 하게 합시다. 그런 성공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 결론이더라고요. 그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공이에요. 지금 그런 성공의 찬스가 왔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지금 목사님들이 말하는 성공의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 죽느냐? 아니면 이들과 타협하고 바벨론의 신을 우리는 섬기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냐? 선택을 해야 되만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우리 여섯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No! 우리는 당신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택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공이라는 의미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공과 행복이라는 용어예요. 그 두 단어 속에 성경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홀려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우상을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삶의 목적 분명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에 던져지죠. 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져요. 왜? 바벨론 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포로로 끌려 노예 신분으로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선포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열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겠다고 황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우리 일곱 번째 성경구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황관장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뒤에 계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왕궁에서 훈련받은 모든 소년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 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왕이 보니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경에 읽으면 120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겠죠. 수석 총리. 수석 총리가 누가 됩니까? 다니엘이 됩니다. 물론 세 친구는 물론 어느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포배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높인 거예요. 물론 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우상 숭배자들에게 끈질긴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바벨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다스린 총리였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모함과 대적에 의해서 이제 또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목숨을 버리느냐,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바벨론 왕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만 너희들이 저 금신상 앞에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없는 걸 하겠다. 얼마나 바벨론 왕이 그 젊은 뛰어난 그 젊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애원을 하다시피 해요. 성경은 그렇죠? 오히려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해요. 부탁을 합니다.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여덟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가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그들을 풀무에 집어던지로 잡고 갔든, 그러니까 아마 들고 갔겠죠. 갔든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불길이 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머리카락 하나 상처 입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다니엘도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원수들의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 상처 입게 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또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과 뜻을 정하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세상 출세와 부귀 영화를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왕 앞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 주여,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국 교회의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통탄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소위 한국에요, 기독교 정화 운동 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대개 다 빨갱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목사들을 정화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요, 일일이 한국의 대교회와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교회, 오정현 목사,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말이 돼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한국에 교회와 목사들이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은 영적으로 망했다고 봅니다. 망했어요. 이번에 선거 결과 지방자치의회 의장의 64%가 전과자예요.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는요, 시의회 의원이 7명인데 6명이 전과자예요. 그것도 그 전과 9범, 7범, 5범. 어떤 사람은요, 1억 몇천만 원 세금도 안 낸 사람이 무슨 의원으로 당선이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과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교회를 정화시키는데 예수 안 믿는 빨갱이들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어요. 망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기 전에는 한국이 너무나 한국 교회와 교계가 너무나 타락이 되지, 너무나 절망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 현혹되어 있고 세상과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때문에 미국도요, 지금 미국 교단도요, 특별히 그 미국 목사님들의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습니다. 조금 유능하고 젊고 잘생겼다 그러면 여지없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교회 그만두고 여자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그때와 같은 현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홉 번째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 생명 다해서 우리 신앙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든지 마시든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빈자리가 많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몇천 명 모인 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실황 중계하는 게 제가 들을 때 몇천 명 모인 교회가 뭐 찬양도 뭐 거창하고 뭐 몇천 명 모이니까 고작 설교의 내용은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남을 베풀고 뭐 하면 성공합니다. 그 성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성공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더 노력하십시오. 이게 설교입니까? 지금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안 앉아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먹든지 마시든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개할 시간, 회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회개만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게 지나치면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셨는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용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다 덮으시고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행위 구원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떠한 더러운 유혹이 밀려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나 소극적인 거예요. 주님은 다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주님이 앞서가는 주님이 다 승리한 것을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게임으로 말하면 우리는 벌써 게임의 결과를 다 알고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게임을 할 때 하나님이 야 너희 이번에 2-1로 이긴다 그러면은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축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이거 이긴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신나게만 하자. 신나게만. 신나게만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신나게 하자.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나자빠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권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주님의 승리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12번째 성경구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입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이유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불구덩이에 던져도 이겨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겨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슈퍼맨이 돼서 이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없고 죄악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만 것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깨끗이 죄 씻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오늘 그 교독문을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교독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펑펑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씀과 기도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끝까지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불 속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 속에서 사자굴에서 저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번째 마지막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몸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죽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몸은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면 이 불완전한 썩어질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육체도 영혼도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죽는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택하지 않고 몸은 죽으나 영원히 살고 몸도 부활하는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하십시오. 날마다 순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순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우리는 그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영생과 영육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우리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정말 목구멍까지 꽉 찼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심판하고 불신자가 목사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단 네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우뚝 서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부니엘 장로교회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그러한 능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거대한 사단의 제국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